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그 상징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환란기 전체 혹은 대부분을 통과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대환란기의 일부는 사단이 결박해서 풀려남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땅 위에서 당신께 반역하는 자들을 친히 나서서 직접 멸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식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어떤 식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도 대하면서 어떻게 믿음에 산 증인들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짐승의 집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기간에 아무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뭐 사업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무서운 선택을 하는 그런 것, 곧 굶주려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았단 말이죠.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가 대환란기를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동시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버려 두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구속하신 교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75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한 주된 테마였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잔이 가득 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더욱 죄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할 만큼 인내하시되 당신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면 그냥 냅두시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범한 자의 입술에 대고 마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진노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불과 유황이 아니라면 불과 유황보다 더 심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훨씬 더 심하다면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졌다면 상징은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희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심판이 어렵고 힘들고 참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춧가루의 핵심은 향입니다. 핵심인 향은 내용물을 추출시킨 다음 병 속에 남아있는 은은한 냄새란 말이죠. 상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체의 핵심이나 또는 그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체는 상징보다 훨씬 더 농도가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 땅에 내린 유황불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에게는 지옥이 보인다는 사실을 주목할 것입니다. 본문은 24장로들이 지옥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지상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대환란기 동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은 이것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할 것은 폭풍우와 같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란기 때 바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절은 오늘날 흔히 장례식 때 인용이 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대 장례식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본절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본절은 대환란기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을 포함하여서 대환란기 때 구원을 받게 될 언급되지 않은 이방인의 수에 포함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대환란기 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절은 그때 위로와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며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참 귀하게 살펴보고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오래 감당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환란기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들은 인내와 슬픔 가운데서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순교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귀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의미를 아셨겠죠?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13절 말씀이 장례식 때 이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장례식 때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좀 반추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고인데요. 성경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신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거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 어떤 사실들을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성경들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냥 기록하게 하시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또 보시면 신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는 본절의 구름이 하늘의 징조를 상징하는 쉐케나 구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구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름 위에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되시고 따라서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닌 왕의 신분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항상 그분의 왕으로서의 직책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이한 낫 그랬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뉴엘 박사는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는 낫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12회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중 7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리하다는 말도 요한계시록에 7번 나타나는데 그중 바로 4번이 이 14장에 나타난다고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낫을 휘두러 거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 뭐 우리가 금방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추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걸쳐 성도의 전도 사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단 말이죠. 신자에게는 추수를 위한 수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촉구되어져 왔습니다. 이렇듯 본절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추수가 아니라 파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세상은 밭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세상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추수할 날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임무는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찌 보면 뿌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결과에 대해 제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좀 시작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극동방송도 그렇고 단지 씨를 뿌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추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비유합니다. 계시록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명령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초림에 대한 원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은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거둘 때가 이르러,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라고요. 그래, 진정한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신 추수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것에만 바쁘게 보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거두는 일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은 추수 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뿌리는 사역을 우리가 귀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